제43장 절대적인 순복. 시간 1936년 10월 19일 오전. 장소 고랑서.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만을 원하시고 다른 것은 원치 않으심.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아말렉 사람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로 아말렉 백성들을 멸하였으나 아말렉 왕 아각을 아까워하고 또한 좋은 소와 양, 송아지와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멸절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인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진멸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것을 남기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인의 소, 양, 낙타와 나귀는 크고 작음과 힘센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조금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곧 아말렉인과 그들의 모든 소유는 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목이 하나님보다 높아서인지 그들은 아말렉인의 소와 양을 좋은 것과 가치 없고 낮은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 양, 송아지,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멸절하려 하지 않았으며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보다 총명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틀릴 수 있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 때로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여러 해 동안 배운 것, 자신의 말재주, 지혜와 재간 등을 버리고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익, 경제성, 이용가치와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돌보시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곧 그분 자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소와 양을 죽이고 아각을 죽이는 것을 정말로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복은 언제나 육체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아쉽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으로 인해 아쉽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아쉬운 느낌을 가져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이 육체를 한쪽에 제쳐 놓을 때만이 비로소 아쉬운 느낌이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가 충분히 이용당하고 당신이 천연적인 것으로 충만하다면 당신은 아쉬운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소와 양이 만약 모두 무사하다면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소와 양이 모두 죽임을 당해야 비로소 아쉬운 느낌이 있게 됩니다. 소와 양이 모두 남아있고 육체에 어떤 손실도 없을 때 아쉽다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육체가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쪽으로 제쳐질 때에야 아쉽다고 말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얼마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재능을 발휘할 여지가 없을 때 비로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능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때 어찌 아쉽겠습니까? 며칠 전 우리는 사역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안목이 만약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따라 봉사한 것이라면 비록 그 기능이 클 수 있어도 그 성질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고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아각과 좋은 소와 양을 남겼습니까? 그들은 아각과 소와 양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와 양이 유용하고 아각이 유용하며 이런 좋은 것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쉽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말렉인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멸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증함을 보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함. 지난 이틀간 나는 줄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일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이유가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같은 뜻을 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땅에서 한 것은 하늘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을 깨뜨릴 수 있는 강한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이 열리고 본 것이 있을 때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가증한가를 알게 되고 좋은 소와 양과 아각일지라도 조금도 소중히 여길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육체에 좋은 것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를 얻지 못한 것이며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으므로 육체는 반드시 재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참으로 육체를 미워하는가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육체를 알아야 하고 또한 참으로 육체를 진멸하는 데까지 육체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당신은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대한 아까워함은 빛을 얻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20년간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이 가증한 사람임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심대로 말한다면 나는 이웃사람보다 낫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많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묻는다면 당신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별로 나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감히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약간 보았고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육체를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빛과 크게 관계 있습니다. 나는 육체의 장점이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육체의 장점까지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있어서 육체의 힘이 쓸모가 없고 천연적인 매력, 말재주, 재능, 지혜 등도 모두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육체의 힘에 대하여 반드시 미워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며 육체의 장점을 거절하듯이 육체의 약점도 거절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죄가 좋지 않음을 알고 죄가 반드시 제해져야 함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늘 자신의 지혜, 말재주, 능력도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몇 명의 형제 자매를 아는데 그들은 주님의 손에 아주 유용하고 모두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을 무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빛을 받기 원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반드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이 어떻게 무용한지를 안다면 먼지와 재 가운데서 자신을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함.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이미 순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치 없고 낮은 소와 양 그리고 아말렉의 백성을 진멸하고 얼마의 좋은 소와 양과 아각 왕을 남긴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느 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순복이 경제적이었습니까? 매번 나의 순복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가치 없고 낮은 소와 양 그리고 아말렉 백성을 멸하는 데까지 순복한 것으로 족하고 이미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얼마에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것은 다 제거했고 아말렉 사람을 이미 충분히 죽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나는 이미 지켰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라고 말했으며 그는 또한 당신은 이미 주님의 명령을 전부 지켰다고 말하지만 우양과 아각의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은 정말 사울로 몹시 화가 나게 했습니다. 이 몇 마리의 우양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다른 때 울 수도 있지만 이때 울어서는 안 되는데도 기어이 울어댔습니다. 많은 때 우양이 울고 안 울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울지 않아야 할 때에 오히려 웁니다. 우양은 무지하고 울 때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이라는 일곱 글자를 말한 후에 우양이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라고 말하는데 우양이 또 울었습니다. 마지막 말까지 다한 후에 우양이 또 다시 울어댔습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이 소리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순복은 이러한 소리들이 없습니다. 생명인가? 정책적인가? 밖에서 볼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안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철저하게 안에서 육체가 폐괴한 것임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상 외면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정책적입니다. 생명은 안에서 나온 것으로 속이 참으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책은 목적적이고 고의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만 있고 정책이 없습니다. 한 형제를 언급하겠는데 나는 그를 비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만 지금까지 그처럼 육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에게 당신은 당신의 말재주, 능력, 사역의 효과를 의지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당신 자신이 한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말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직언을 했고 그는 결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네 형제님, 나의 말재주, 지혜, 능력 등등의 장점은 폐교한 것입니다. 당신이 옳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첫 해부터 3년 동안 모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그에게 말할 때마다 그는 대단히 인내했고 기꺼이 받아들였고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정책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정책은 스스로 만든 것이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의 행위가 정책이고 생명이 아닌지를 압니까? 만약 정책적이라면 반드시 우양의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양과 악악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정책이고 생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우양은 반드시 울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책이라면 가장 조용해야 할 때 당신이 그것을 조용하게 해야만 비로소 조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양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책적인 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조금이라도 구슬픈 울음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목적 있는 연기일 뿐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육체를 처리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속는 것 외에는 당신에게 속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형제자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에게 속지 않으며 사탄까지도 당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지 자신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우양의 울음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사울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말한 그 형제는 다른 사람이 그의 육체를 지적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육체는 자연히 나타나며 우양과 악악의 소리는 자연히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비록 그가 밖으로 무슨 말을 하지 않지만 안의 소리는 도리어 그를 폭로해냅니다. 어떤 때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육체, 천연적인 지혜, 말재주, 능력 등을 처리하라고 권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입으로는 좋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과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크게 다릅니다. 만약 안에 진실하게 육체를 처리함이 없이 외면적으로 처리받은 척한다면 그가 남긴 우양이 다른 사람에게 그가 참되지 않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우양이 사람 안의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역사입니다. 좋은 갈망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음. 사울은 15절에서 사무엘에게 좋은 우양을 남긴 이유가 이 우양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이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그런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계시해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이 갈망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갈망도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곧 좋은 갈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좋을 수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사람의 손을 빌려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그분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마음을 대표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좋은 마음이 그분의 뜻 바꾸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의 집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좋은 형제가 있는데 나는 항상 그가 나쁜 종업원이고 나쁜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나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그가 나의 배에 대해 나 자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국수를 요리하라고 시켰는데 오래도록 기다려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후에야 그가 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면을 먹고 싶은데 그는 죽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죽이 면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사람은 조금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므로 면을 먹고 싶으면 면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면을 말하면 면인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려했지만 그는 다만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뿐 나의 고용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좋다고 여겼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좋은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의 명령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의 명령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명령을 듣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명령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좋은 마음은 늘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는데 이는 좋은 마음이 다 육체가 존재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 22절의 말씀은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귀중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양의 기름은 제사 때 향을 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손해를 당하고 하나님으로 얻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곧 어떤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단 위에 놓는 것은 손실당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얻는 바가 있도록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제사는 바로 사람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고 자신을 버리기 원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듣는 것을 대체할 만한 희생은 하나도 없으며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순종보다 더 좋은 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듣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들로 제사를 드리고 동분서주하며 고난받고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영원히 듣는 것과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바쁜 일을 하는 것은 제사로 순복을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침없이 계속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듣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10년 전, 한 번은 백아담 산에서 화순 교사와 함께 산보를 했습니다. 아주 멀리 대략 3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돌아올 때 나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산을 거닐기를 좋아한다고 자주 말하는데 정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가?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이 자주 산을 거니는 것을 보았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로 산을 거닐지 않게 하는 것은 아주 쉽다네. 오늘까지 나는 이미 10여 년을 영국에 돌아가지 않았어. 나는 또한 영국에 돌아가서 죽으려고 작정하지도 않는다네. 나는 여기에 머무를 거야. 이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산보하기를 좋아한다네. 결국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서 그분은 확실히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 내가 산을 거닌다는 비평을 피하기는 아주 쉽다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기가 더욱 어렵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화순 교사의 식단이 다른 이보다 좋다고 느껴서 그녀에게 이 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여, 식단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네.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나에게 아주 쉽네. 나는 매달 얼마의 돈을 사용하여 밥을 해야 할지 모두 기도했었네. 식사가 좋고 나쁘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책임지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제사나 고생하는 것이 어쨌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근심하고 괴로워한 것이고 심지어 땀을 핏방울이 되도록 흘린 것은 주님의 육체가 연약하여 그 잔 마시는 것을 무서워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나의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잔이 떠나도록 구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떠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떠나기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떠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취할 수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잔을 중시하여 어쨌든 고생하는 것이 좋고 제사드리는 것이 좋고 힘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잔이 좋은 것은 오직 잔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잔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잔을 취한다 해도 좋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잔임을 알았을 때 단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잔을 떠나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잔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이며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빛빛주사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고 내가 그분에게 헌신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라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우양과 아각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 위에 놓기를 원하는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육체로서 죽기에만 합당하고 제사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위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위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정하지 않은 것을 드리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며 주님이 우리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하기 원하는 것만을 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